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성경을 이렇게 딱 반쯤으로 갈라서 펴시면 나오는 그 이사야서의 4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의 그 버전이 판수가 조금 달라서 토시 같은 게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이 확정되질 않고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결말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내가 북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그가 해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반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알게 하였느냐. 또 이전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그분은 의로우시도다 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보여주는 자도 없고 참으로 밝히 알려주는 자도 없으며 참으로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또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미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일을 아는 사람,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의존합니다. 그게 이제 점쟁이지요. 사람이 점을 봅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도 어떤 씨가 이렇게 잘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일을 안다면 이 씨는 심어봐야 제대로 열매를 못 맺겠다는 걸 알면은 사실 그 씨를 안 뿌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씨도 뿌리고 저 씨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이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공통된 우리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게 특히 기업인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단히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기용해야 될지 어떤 사람 밑에 붙어야 될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자기의 이 전체 운명과 전체 인생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절박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첨단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고 뭐 우주선을 우리 태양계 행성의 저 끝까지를 이렇게 탐사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이 점쟁이, 점집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행하지요. 그것은 우리 시대가 점점 더 불확실한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뭐 포스트 모던 시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알기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원래 그 과학 철학적 근거가 이제 물리학에서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원자 단위에서는 그 전자나 이런 입자 소립자들의 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 한계에 이제 인류가 부딪히면서 그것이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발전된 것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에도 확실한 시대는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제 현대가 워낙 이제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 더 이제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대기업의 총수들이 점집을 찾는다, 점쟁이들을 찾는다는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 이 점쟁이를 제일 많이 의존했던 사람은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김씨 일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유물론자들이고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고 그리고 주체 사상에 의해서 다른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철학이 됐든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사회인데 어떻게 그 사회에 점쟁이가 있을까, 점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점쟁이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이제 해방 후에 조선에서 이제 그 조선 팔도를 대표했던 그 무당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맹호 출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네요. 평안도 무당 기운이 이제 가장 셌다 그래서 이 무당의 이야기를 대단히 이제 많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김일성과 관련된 숫자는 9다. 넘버 9, 9. 9자가 김일성에게는 이 기운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잘 이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공화국을 창건하는 그 날짜가 9월 9일입니다. 또 북한을 행정구역이 원래 그 당시에 5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9개의 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경호부대의 명칭을 963 부대로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9자가 있고 6도 이렇게 거꾸로 하면 9자가 되면서 또 6과 3을 더하면 9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비학이라고 그러는데 숫자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믿는 이것은 사실 이건 뭐 최근에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씨 일가에게 진상되는 이 식품들도 구호농장과 구호 작업반을 통해서 공급되는 구호 제품들로 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아들 셋 중에서 그 삼남 중에서 막내인 장남이 아니라 막내인 김정은을 택한 것도 김정은의 생일이 1월 8일이기 때문이다. 1과 8을 더하면 9지요. 그래서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 날짜들을 다 이렇게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중차대한 일들을 할 때는 다 그 숫자가 9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해서 9가 된다든지 뭐 9가 실제로 9가 들어가는 숫자의 날짜라든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이 이 장거리 미사일 중에서 이름이 은하 9호. 아마 은하철도 999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문자가 세 개나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절대적으로 이러한 미신에 의존하면서 이 점쟁이들에게 자기의 그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실.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가운데 그렇게 독재를 누리려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점쟁이에 의존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 테두리 안에 인간을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 정경 구절에도 보니까 전도서 7장 14절이었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단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적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시공간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이걸 모르고 가장 으뜸이었던 피조물인 마귀도 이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장래를, 미래의 일을 이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자만이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마치 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떠나온 그 자리가 있고 진행하는 자리가 있고 가서 꽂힐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온 자리는 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진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현재가 되는 것이고 가서 꽂혀야 되는 자리가 지금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화살이 뭐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화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화살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현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에만. 바로 직전의 순간도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면서 한치 앞에 0.01초 앞에 미래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현재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주위에서 쳐다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화살이 어디서 출발했으며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에 가서 꽂힐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살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은 화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살 자신은 이걸 모르지만 화살 밖에 있는 인간은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도 마치 이 화살의 밖에서 이 화살을 쳐다보고 있는 인간처럼 인류 전체가 나아가는 어디서 출발했고 지금 현재 어디쯤에 가고 있고 어디에서 그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밖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이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틀에 묶여 있어서 과거는 기억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에만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현재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지금 5천년 전의 인류나 중세시대나 지금 현재 시대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뎌지신다면 500년 후의 세계라 할지라도 또 대환란기의 시대와 천년왕국의 시대 이 모든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한눈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있듯이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참된 신과 거짓된 신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2장을 읽었는데 44장에 가서 보시면 44장에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인간 중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도 보고 계시고 마지막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처음도 알고 계시고 마지막도 알고 계세요. 시간 자체가 지금 창조된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하나님은 그 시간의 출발을 알고 계시고 시간의 끝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외치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잘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대시는데 뭘 대시냐면 오직 나만이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미리 앞서서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대충 얼버무려서가 아니라 순서대로 요일 다음엔 요일이 일어날 것이고 요일 다음엔 요일이 일어날 것이고 한 것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계시면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잘 배워보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날 거야를 하나님께 가르칠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만약에 그런 신들이 있다면 그거를 백성들에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일들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네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이러한 일들을 또 인류의 역사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제시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니까 41장이죠. 다시 돌아가 보셨을 때 41장 21절부터 보시니까 22절에 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다른 정말 참신이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일들이 어떠했는지 이때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이 인류가 있기 전서부터의 역사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서부터의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결말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는 중인 거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26절에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알게 하였느냐. 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참으로 보여주는 자도 없고 참으로 밝히 알려주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밝히 알려주면 23절 저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놀라서 그것들을 함께 바라보겠다. 우리가 깜짝 놀라서 정말 신이구나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와 이 우주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시간의 화살을 밖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의 대표로 뽑으셔서 그래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차례대로 미리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다른 전능한 신이 있다면 미래의 일들,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미래의 일들을 그것들이 임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들이 의지하고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든 점장이들은 다 엉터리 방터리 거짓말장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이 미래를 아시는 미래를 보고 계시는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 제일 처음 하신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은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뱀과 여자와 또 남자와 이 땅을 이렇게 저주하시는 그 과정에서 뱀을 저주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씨는 메시아, 즉 인간의 육체로 오시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는 어떤 특별한 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신 이 존재는 지금 뱀의 형태로 있는 지금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마귀가 이 메시아를 일정 부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치명타는 이 메시아께서 이 마귀에게 입히셔서 마귀를 멸하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짐작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 어림잡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고 알고 계신 사실을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래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인류에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펴보시면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하시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5장에 와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는 그러한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씨라는 건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즉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네 세대 만에 아까는 400년이라고 하셨고 여기는 이제 네 세대 만에 여기로 즉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놓고서는 그것이 언제 성취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400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0년 하나님은 딱 한정해서 400년 더도 말고 더도 말고 400년 이렇게 하나님은 딱 그냥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세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세대의 개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네 세대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네 세대가 왜 네 세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때에 이집트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세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은 그 앞날을 보고 계신 분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장래 일들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보여주셨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많이 사랑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요셉이 5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꾼 때가 지금 17살 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꿈을 꾸는데 보니까 곡식단들, 들판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했더니 이것을 형들은 즉각 그 꿈의 내용을 알아듣고는 이 녀석아, 이 형들이 막내인 너에게 절을 하고 네가 우리를 통치한다고 이런 못된 놈을 봤나 이렇게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을 미워하죠. 그런데 꿈 하나를 더 꾸는데 보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 꿈은 뭐였냐면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꾸짖죠. 야, 이 녀석아. 여기 이때 이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날은 11개의 별들은 이제 형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뭐 대번에 알아보고는 야, 이 녀석아. 아버지, 어머니와 이 모든 형들이 정말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쨌든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괜히 꾼 꿈이 아니라 또 개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역사였습니다. 장차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 꿈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데는 20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17살에 이런 꿈을 꾸는데 야곱이 지금 아니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실제로 이제 기근이 들고 어쩌고 하면서 정말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형들이 다 이렇게 이집트 땅으로 와서 그 밑에 그 통치권 밑에서 살게 되는 게 성취되는 게 20년이 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일어날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한 10살쯤 더 먹어서, 아까 17살에 첫째 꿈을 꾸었죠? 근데 이번에는 28살 됐을 때, 요 무렵에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어쨌든 미리 본 역사예요. 미리 본 미래예요. 요셉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듯이, 요셉이 어찌 하여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잘 하다가 아내의 꼬임에 빠졌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파라오의 중요한 대신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도 막 그 감옥에 갇히고 하는 과정에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또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소 생소한 그러한 이 관원 두 사람이, 고위직에 있던 관원이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어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꿈 때문이다. 말해봐라.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3일 안에 복직된다. 걱정 마십시오. 3일 안에 복직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빵 굽는 우두머리가 그럼 내 꿈도 좀 해석해달라 그러면서 얘기해 줬는데 보니까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3일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이 파라오의 생일이었고 그날에 이 파라오가 잔 맡은 우두머리는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다시 복권시키고 이 빵 굽는 우두머리는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지금 미리 일어날 일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이 요셉이 이제 30세 무렵에 또 하나의 미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제 파라오가, 아직도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중이고요. 이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대단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41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이게 꿈 내용이에요.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다른 암소들 곁에 강둑에 섰더니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니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 나오더라.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자, 이런 꿈을 이제 파라오가 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렀는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랬을 때 이제 이 잔 맡은 우두머리, 이 복직됐던 잔 맡은 우두머리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우선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해석해주는 그 과정을 보니까 해석을 보니까 앞으로 7년 동안에는 엄청난 풍년이 있겠고 그 이후에 올 7년 동안에는 너무너무 끔찍한 흉년이 있어서 그 이전에 7년 풍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도 모르게 다 이 온 땅을 집어삼킬 그런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미리 일어날 일을 그냥 본 거예요. 이거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날 14년간의 일을 그냥 미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이 요셉 뺨치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미래의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을 또 능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다니엘. 예, 맞습니다. 예,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군요. 예.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인류의 역사의 미래를 봤습니다. 요셉은 당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당대에 일어날 일들의 미래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일어날 그 모든 그 인류의 역사의 끝부분까지도 어렴풋이 본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끝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인류 역사의 전체의 큰 줄거리를 다 봤습니다. 예, 그것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좀 펴보시면 사레메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떠한 이제 도움이 될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조차를 기억을 못하는 것이었죠. 아까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슨 뭐 암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어쩌고 해서 꿈 내용이라도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은 꿈이 꾸긴 꿨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뭔가 중요한 꿈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꿈 내용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당대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 마법사들, 갈대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보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내 꿈을 내가 모르겠다. 네가 내 꿈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 아 이건 우리를 죽이 그냥 우리를 다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거구나 이거는. 그냥 우리를 죽일 어떤 핑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 핑계를 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예.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꿈 내용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맞추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냐? 이렇게 누가 내 사람 앞에서 내가 신이냐? 네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 심정이죠. 네. 이 사람이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이 영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막무가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긴 분명히 꿨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지혜자들 다 싹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너희도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의 해석을 꿈 내용과 해석을 같이 알려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그냥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앞으로 아니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영역이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전적으로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을 이렇게 밝혀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거대한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거대한 상, 형상, 인간의 거대한 형상이 하나가 이렇게 보였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슴과 양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들을 때 이 자기가 봤던 이 자기가 꿨던 꿈의 그 내용이 신상이었다는 것이 딱 들을 때 신상이 딱 자기 딱 떠올랐을 것이고 그 신상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안 보이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머리는 정금입니다 하니까 맞아 정금이었지 하면서 딱 생각이 나고 그 가슴과 두 팔이 은이었습니다 하니 그래 맞아 그거였지 하면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탁탁 이게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딱딱딱딱 생각나게 할 때 마치 스위치가 하나하나 켜지듯이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 얼마나 이게 정말 경악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제 왕이 꾼 꿈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형상이 거대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이 형상을 쳤더니 이 형상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가루가 되면서 마치 이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날아가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돌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이 돌이 점점 커져서 큰 산이 되더니 온 땅을 채웠다 이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해석 내용이 제가 이제 이것은 뭐 우리가 단시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상 진행될 왕국의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인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은이 되죠. 그러니까 금보다는 은이 약하죠. 은보다는 노시 약하죠. 이런 식으로 왕국이 점차 어떤 왕국이 일어나든지 간에 느부갓네살만큼 강력한 왕국은 역사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고대 바빌론의 그 유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왜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이 정원을 만드는데 정원을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들린 채 이렇게 산 같은 거대한 산 같은 걸 만들어 정원을 꾸며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국의 그 어떤 규모나 그 문명이나 그 발전된 정도나 그 어떤 독재 권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어느 역사상 그 이후에 그 어느 왕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 이후에 이제 은으로 형상화된 그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게 페르시아, 메도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배와 두 넓적다리의 노수로 된 제국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다리로 이루어진 이 철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제국들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그냥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뭉뚱그려서도 아니고 정확한 순서대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또 제2인자가 되죠. 아까 요셉이 그 꿈의 해석으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듯이 바벨론의 이제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물러나고 다른 왕들이 올라올 때에 그러한 시대에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꿈을 또 꿉니다.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형상화된 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이 짐승들의 왕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것도 지금 똑같이 제국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역사상.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갈비떼 셋을 물고 있는 곰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을 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였어요. 아까 그 곰이 페르시아였고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이게 지금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가 그리스 제국이 이제 네 개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이고 여기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게 무슨 비유일까 하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단의 이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고 뭐 자기들만이 이 해석을 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성경이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의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이제 숫염소와 숫양의 이러한 꿈을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8장 20절입니다. 이 보니까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대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수대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직접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아직까지 지금 로마 시대가 도래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로마 그 명칭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제국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의 진행이 이렇게 네 개의 이 왕국이고 이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없어요. 이 네 번째 왕국, 철로 된 왕국,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이는 이러한 왕국,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의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이 끝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로마가 지금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로마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EU라는 것,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로마의 옛 로마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옛 로마에 속했던 로마 제국에 속했던 그 나라들이 다 EU로 지금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 유럽연합의 힘이 점차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로마가 지배하듯이 2000년이나 지난 이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상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니엘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알고 또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 탄생 시기와 또 메시아가 언제 죽게 되는지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이 배반하게 되는지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이렇게 갖다가 놔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까 우리 지체들 중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비디오를 보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봤습니다. 비디오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이 재건될 것과 제3차 대전이 이스라엘의 이 무깃도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전 세계 모든 군대가 2억 명이나 되는 군대가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과 7년 동안에 어떤 그 이 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지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지와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할지 이 상품의 매매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상품의 매매를 할 수 없게 해서 이 경제를 이 어떻게 통제할지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얘기를 해놨어요. 다 하나님은 그냥 미리 그냥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이 온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것 이것은 사실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1700년대 뭐 1800년대 이런 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간의 이 기계 문명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조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 온 지구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갔단 말이죠. 이거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 전 지구를 통치하려고 지금 이걸 나폴레옹이 해봤죠. 징기스칸이 해봤죠. 히틀러가 해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봤어요. 시저가 해봤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보와 통신과 교통이 이게 지금 현 세상처럼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1900년대 이 중반, 후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체 세계의 경제권을 다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한 사람이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기술 중에서 그 이제 이 바코드 기술이나 RFID 기술을 통해서 이게 사람이 이 물건을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돈이 없어도 그걸 매매할 수 있게 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통제하는 게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또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치고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놀라운 존재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의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공유적인 속성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 불변하세요. 하나님 무한하세요. 하나님 편재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만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존귀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조치였다고 믿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1,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게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라. 나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내게 물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어봐라. 왜? 알고 있으니까. 예. 성경은 인류의 미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한 시점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두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아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 한 6천년 됐습니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6천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은 아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아들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왕이 몇 년을 살다 뭐를 했고 언제 죽고 대단히 상세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역추적해 올라가 보면 상당히 정확한 이 창조 연대를 알 수가 있는데, 구약이 40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가 4000년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알듯이 신약이 2000년, 2014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00년입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6일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십니다. 그래서 7일째가 되는 7000년째가 되는 시대,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이 이제 올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한꺼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곧바로 이 우주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신천지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이단들이 자부지간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신천지예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자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해로 말씀합니다. 태양.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지금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4일째 될 때에 일월 성신, 소운 성신이 아니에요. 일월 성신, 썰렁하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사실은 그 별 우리가 보는 이 해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고 해와 달은 특별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해가 앞으로 이제 인류에게 이 메시아를 상징하게 될 것이었어요. 이 달은 교회를 상징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맨 끝에 보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거든요. 그 떠오르실 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다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가 이렇게 떠올랐다가 초림이죠. 떠올랐다가 이분께서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낮에 일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계시던 33년 반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인류 역사가 이제 다시 밤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한번 떠오르실 거예요.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지금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루스 타임을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신 것인데 아까 달 얘기도 했는데 달은 그래서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사하듯이 교회가 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미리 다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노아의 날들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도 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파트 사고 땅 투기하고 사업에 매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 다 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주가 무엇이고 부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업이 뭔지 내 부업이 뭔지 여러분의 생계는 주업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